오늘 저녁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1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할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는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장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떠뜨린지라 예수께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3주가 참 빨리 옵니다. 3주마다 금요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복받은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많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보시게 되면 습관에 대한 버릇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것은 이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또 제 버릇 개 못 준다. 일단 몸에 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빌어먹은 놈이 천지 돈지라를 해도 남의 집 울타리 밑을 엿본다. 오랜 습성은 갑자기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기름 먹어본 개같이 이 말은 무슨 일이나 하고 난 후에는 자꾸 또 그 일을 하고 싶어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개살구도 맛들일 탓이다. 이것은 습관을 들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것은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것과 같지만 그것과 같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찮은 버릇 즉 습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건축은 포기하고 컴퓨터 사업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 집과 옆집이 좌우 대칭인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빼고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주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봐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물건을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른쪽에는 그것을 닦을 싱크대가 있죠. 또 그 오른쪽에는 이것을 다듬을 공간이 있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는 이것을 쿡을 할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이 쿡한 것을 올려놓을 공간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 제비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냉장고는 어느 쪽으로 열립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립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립니까? 우리 집 냉장고는 투도한데요. 그거 빼고 대부분의 냉장고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립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오른손잡이고 동선의 주방의 동선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야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방에 같은 경우 사무실입니다. 냉장고를 넣을 공간이 왼쪽 구석벽밖에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공간에도 가보시면 냉장고가 왼쪽 벽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어떻게 열게 됩니까?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냉장고는 나사 몇 개만 바꾸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메이징입니까? 예, 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 수 있게끔 이것을 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어떤 냉장고는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나를 뺀 나머지 사람이 오면 와서 냉장고를 여는데 왼쪽에서 엽니다. 안 열립니다. 이게 내가 힘이 약한가 보다. 세게 당깁니다. 그래도 안 열립니다. 왜 왼쪽을 엽니까? 바로 습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간단한 거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습관이, 그 행동의 습관이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후천적인 습관은 선천적인 습성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는 사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천성, 체질,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일 때는 자기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좋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정을 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빈이라는 박사가 200년 동안 미국 역사를 연구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써여진 책이 바로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주도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나는 주도적이 됨으로써 좀 더 자유로워지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비전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를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먼저 확립을 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들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것들이 미뤄진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소모전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상호 이익의 모색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 4번 네 번째 습관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지금 어떤 나라가 이것을 위반하고 있죠. 분명히 여기선 성공하는 리더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성공 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통 철저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경청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자세히 파악한 다음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를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습관은 시너지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큽니다. 나는 상대편의 다른 점을 소중히 여기고 제3의 대안을 추구하며 더불어 협동하는 것이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심신을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즉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라는 것이죠. 생산 능력이 개발되어야만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도 쏘면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꾸준히 자기를 쇄신함으로 삶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 습관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한 가지라도 됐다면 저는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 포브스지에 성공을 막는 13가지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3가지는 맞춤법 실수, 행동에 앞서는 말, 성급한 결정, 불평불만, 허풍떨기, 남 탓하기, 요령 찾기, 열정 있는 척하기, 목적 없이 살기, 부탁 다 들어주기, 인생 쉽게 생각하기, 생각 없이 행동하기, 현실 부정하기입니다. 자, 이 13가지 중에 몇 가지 해당됩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물론 조금씩 다 해당됩니다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부탁 다 들어주기.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예스맨이랍니다. 어쨌든 성도님의 기쁨은 저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좋은 모습, 예수님의 좋은 습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이것이 쓰여질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의 인생으로서 봤을 때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라면 누구나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습관은,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셨습니다. 그 습관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예수님의 습관은 어느 한순간 그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각종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바쁘게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반석위에 세우신 우리 대응 장로회가 든든히 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걸 보면은 특색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갑니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딥니까? 물론 피피 마려우면 화장실 먼저 가야겠지요. 어떤 분은 본당부터 오십니다. 또 어떤 분은 주방으로 가고, 어떤 분은 찬양대실로 가고, 어떤 분은 각 부서로 갑니다. 그리고서 본당에 오시는 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출석 체크하시고 각자 봉사 부서로 가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본당부터 오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야기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부터 하고 봉사하시라는 거죠. 기도부터 하고 헌신하시라는 것입니다. 오시자마자 주방으로, 찬양대실로, 봉사 부서로, 네, 좋습니다. 가시되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아마도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하니 예수님이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습관을 잊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기는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기도는 엎드리는 겁니다. 항복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날마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또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훌륭한 이유는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여 삼창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기도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둘의 연결고리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연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 기도한 것을 저희한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끝날 때도 기도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끝도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그 시험은 세상을 향한 욕망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습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42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불순종입니다. 원래 말을 안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아들내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 지지리 안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마음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게 하리라.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물고기냐? 물고기 많이 잡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 순종에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에 내포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의 순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라의 임금들과 주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에게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순종, 친구와의 순종, 주인과 종 간의 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될 때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습관은 바로 인내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로마의 장군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 여기는 구체적으로 베드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번역과 다른 성경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칼로 치리까?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의 선생이고 자기의 주인이신데 지금 막 잡아가려고 합니다. 로마 병장이 와서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잘 간직하고 있던 칼로 꺼내서 들고 함께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굉장한 무술 실력입니다. 한 방에 귀만 싹둑 잘렸습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고쳐서 낫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힘들 만큼 힘들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고통할 만큼 고통했고 배고플 만큼 배고팠고 아플 만큼 아팠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참아야 합니까? 그것을 참을 때 지금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지나고 세월이 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전에 섰을 때에 그 보상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화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친한 친구로부터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잘 받은 것이 아주 잘 훈련된 사냥개 두 마리를 받았습니다. 사냥을 즐겼던 대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느 날 대왕은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사냥할 생각이 없습니다. 달아나는 토끼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민기적 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땠겠습니까? 열이 뻗쳤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걔네들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대. 내가 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 이것은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실수를 하고 따라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하여 일을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며 성격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인생을 만듭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습관을 만들어서 신앙인의 인격, 신앙인의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인내의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도 서두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순종의 습관을 가진 사람, 인내의 습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